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거짓된 자들을 따라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사오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으로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2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 한 장 전체를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한 장 전체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할애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베드로 사도야말로 거짓 혹은 거짓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뼈저린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럴 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하였지만 새벽달기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달기 울게 될 때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아마 그때야 어쩌면 내가 이렇게 거짓말장이고 어쩌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내 속에는 아니지만 내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처럼 나는 못난 사람인가? 아마 베드로 사도는 그 마음에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갈릴리 디베리아 바다에서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이 베드로야 너는 거짓말장이야. 너 같은 놈은 제자라고 부르기도 마땅치 않다. 네가 나를 세 번이나 저주하고 거짓말을 했지.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꾸짖었으면 베드로가 오히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정말 불의한 사람입니다 했을 텐데 주님은 한마디도 베드로에게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그때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런 생각이 아마 그 마음속에 가득이 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거짓 혹은 거짓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뼈저린 경험을 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쓸 때도 다른 제자, 다른 사도들보다도 유달리 이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거짓을 따라가지 아니하여야 되겠는데, 그러나 내 마음 속에 거짓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면 성령님께 요청하여 이 거짓을 버리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참 선지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용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 물 없는 샘과 같다. Springs without the water. 물 없는 샘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These men are springs without the water and mist driven by a storm 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사람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의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이란 물이 없는 샘과 같다. 그는 마음속에 내가 절대로 거짓은 말아야지, 거짓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표현을 물 없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영어 번역에는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내하오라. Come all you who are thirsty, come to the waters.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만이 참 우리에게 만족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참 주님이시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은 물 없는 샘,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20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을 든다면 T.S. Eliot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T.S. Eliot이라는 분은 1888년에 세인트 루이스 미주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1948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1922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였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 1945년 우리 대한민국이 굴욕적인 굴레에서 해방이 되어 벗어났던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T.S. Eliot은 1차 세계대전 때의 전쟁으로 인해서 특별히 유럽이 폐허가 되었을 때에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를 영적으로 굉장히 갈등하던 그때에 황야 혹은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The Wasteland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써서 유명한 시인으로 등장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1927년 한 5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시를 쓸 때는 마음속에 무엇이 진리인가, 정말 이 세상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갈등하면서 찾는 가운데 절망적인 시를 썼는데, 그 시 이 웨스트랜드라고 하는 이 시 속에서도 그는 절망을 표현할 때 무리 없는 셈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이 웨스트랜드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은 없고 오직 바위뿐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Here is no water but only rock. Rock and no water and the sandy road. The road winding above among the mountains, which are mountains of rock without the water. If there were water, we should stop and drink. 그렇지만은 만약에 물을 찾고 있는데 어디 가봐도 돌짝밭뿐이고 바위뿐인데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을 찾았다면 거기에 멈추어서 물을 마셨을 것인데 물이 없다. 그 말은 그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지성적인 어떤 정신적인 갈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참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처럼 물이 없는 샘과 같이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두 번째, 목말라 애타는 갈한 나그네들, 사막의 신기루 본듯 줄지어 찾아왔지만 물 없는 샘 거짓 선지자들, 공포와 불안 속에 방황하다 내일을 맡기려고 찾아왔지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거짓 선지자들, 하늘을 나르는 자유가 있다기에 모든 것 버리고 달려왔지만 끌어오르는 정욕의 노예가 되니 헛된 꿈 위선자들, 오직 주님만이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하시네 영생, 진리, 소망, 자유, 평안 오직 주님만이. 과연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이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물 없는 샘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목적이 없이 떠돌아가는,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곧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광풍이 방향 없이 여기저기 몰아치는데 거기에 안개가 있으니 이 안개는 보잘것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갑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디론지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야고보 선생께서도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이와 같이 물 없는 셈일 뿐만 아니라 둘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자유를 약속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자기 자신이 멸망의 종들인데 누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 영어 번역에 보면은 They promise them freedom while they themselves are slaves of depravity, slaves of corruption. 자기 자신들이 이런 썩음의 부패의 종인데 누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인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자유를 약속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생존하기 위하여 자유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혹은 기아에서 자유를 찾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자유를 약속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타락의 종이므로 참 자유를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어떻게 자기 자신들이 멸망의 종인데 자유를 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멸망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리처드 보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부패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자신들을 양도함으로 죄에게 자신들을 양도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부패 가능성과 멸망의 능력에다 자신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참된 자유를 줄 수 없는 분들이다. 그분이 썼는 영어에 보면은 The false teachers are slaves of corruption because by yielding to sin they put themselves in the power of corruptibility and destruction. 로마서 6장 16절에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보캄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유를 약속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줄 수가 없는 자기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약속하는 자들이다. The false teachers promise what they cannot give because they themselves do not have it.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정신을 분명히 차리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거짓된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겨우 육체의 정욕을 피한 자들을 다시 음란으로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정욕 중에 유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의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서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저주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자신만이 참된 진리이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 한국의 6.25 사변 전으로 해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외친 거짓된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박태선 씨라고 하는 분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래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감람나무라 자기는 죽어도 시체가 썩지 않는다고 예언을 하고 장담을 했지만은 헛된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거짓된 자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하고 그런 데서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반드시 어떤 거짓 선지자 어떤 특정한 인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보다도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더 따르고 사모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만약에 명예이든지 그것이 만약에 물질이든지 그것이 만약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의 욕망이요 정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지나치게 좋아하고 따라간다면 그 마지막이 그런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거짓된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거짓된 자들의 생각, 그런 사상, 그런 유행, 그런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저버림으로, 주님을 저버림으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원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타락해서 떠났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듣기지만은 그걸 따라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떠난 자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씀 보면은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그 번역에도 보면은 만약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For it if after they have escaped the defilements of the world by the knowledge of the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hey are again entangled in them. 그 말의 의미는 이들이 원래는 예수님을 알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사탄의 유혹을 받아 거기에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주님을 믿다가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고 타락하기가 더 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는 말은 처음에는 주님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와 사탄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무형물인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개성이 있는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도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성령님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압니다. 하나님의 저주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쓴 뿌리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알면서도 타락하여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꿰이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면 넘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교묘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진리를 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이단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타락하여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에도 보면은 The last state has become worse for them than the first. 처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나중 형편이 더 아주 심하게 주님을 대항하고 타락한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말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형편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항상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다, 내가 과거에 주님을 잘 믿었다는 것, 과거에 잘 믿었던 것만을 늘 연연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내가 지금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가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된 것을 보고 나아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니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우리는 타락하기 쉽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교만할 때 우리는 주님을 저버리기 쉽다고 하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아무 아무개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필요한 말씀이지만은 내 마음 속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요소가 심겨져서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목적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도가 지나쳐서 주님보다 그것을 더 따라가면 잘못되기 쉽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은 물 없는 샘과 같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약속하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오. 그들의 형편은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가슴 깊이에 거짓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